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핵협상 대표들은 연장된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 협상 대표들은 이날 자체 협의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젯밤에는 오스트리아 빈 협상장에 복귀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그리고 로랑 파비오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머리 아프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이 어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과 3시간가량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리 장관과 모니즈 장관에게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내일까지 유럽연합에 제출할 자체 경제 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유럽에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세금과 연금 개혁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요청안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19개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섯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러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정상회의에는 또 참관국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참여합니다. 브릭스는 이달에 천억 달러의 공동 통화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통화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내년에 5개 회원국들 내에서 이뤄지는 사회 간접시설에 재정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사와브 센터로 명명된 이 기구는 아부다비에 본부를 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ISIL의 그릇된 사상 전파에 맞서 중동 전역에 온건하고 관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바브 센터는 트위터와 유튜브에 발표한 글과 영상에서 ISIL이 이슬람을 왜곡하고 증오심과 공포감, 편협성을 확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스텐겔 공구 외교 담당 차관은 아랍어 방송인 알후라에 출연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ISIL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이 사와브 센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3주째 계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급반등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개장 초반 3.5% 가까이 떨어졌다가 거의 5.8%가 폭등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하루 주가지수 상승폭으로 최대치입니다. 홍콩 증시도 거의 4%가 오른 채 거래를 마쳤으며 중국 관련 증시들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호주 증시들도 모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본토의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 며칠 새 보유 주식을 급매도 처분하면서 중국의 증시는 지난달 중반 이후 30%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식규제위원회는 오늘부터 대주주들이 앞으로 6개월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저녁 남아메리카 두 번째 순방국인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서의 연설에서 볼리비아가 경제와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볼리비아의 자유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와 가톨릭교회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6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지만 2년 전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래 개선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처형이 크게 늘어났으며 공포정치로 인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들은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걸 또
국무부 당국자와 주미, 한국, 일본 대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3자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한 군사관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처형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며 공포정치로 인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사이 북한에서 70여 명이 처형당했고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같은 기간에 거의 7배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증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잇단 처형과 함께 불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그에 따른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밖에 나가 있는 뭐 흔히 이제 일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일꾼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들은 뭐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걸 그 느끼고 있고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물론 일부 이제 한국으로 경우 오는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윤 장관은 공포 정치가 점점 강화되고 인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 내부 정세를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런 흐름을 붕괴의 전조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과거보다 북한의 정세가 안보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한국 언론들의 잇따른 북한 인사 망명 보도에 대해선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특정 사안에선 틀린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이 탈북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며 특히 방미 기간 중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모종의 중대한 합의를 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영내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통령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요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담긴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 힘을 합쳐 북한이 계산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머지않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재일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북한 측이 참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두 나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세 나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장소는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선 전후 70년을 계기로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담길 역사 인식의 내용이 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외교관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과 일본의 워싱턴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린 토론회를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대사들의 대화 토론회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o what we want to do is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build on this positive momentum, to sustain the attention that we have on this very painful and important issue.
성 김 대표는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현재의 긍정적인 추진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be more seriously looking into the situation and take actions collectively, not only in terms of global opinion, but also supporting.
사사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파악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과 영내 국가들은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이 대사는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협력해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N이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호영 주미 대사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There is sufficient awakening of international conscience. Then usually they easily move to the second. And I think this creation of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 쉽게 발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UN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최근 개소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 김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내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이효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이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이 무산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방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 아태위는 이 여사 측의 항공편을 이용해 방북할 것을 제안한 것이 최근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을 북한이 선전하기 위한 의도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효 여사의 방북 무산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 여사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현재로서는 경고용으로 보이고요. 북한으로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효 여사의 방북을 둘러싸고 남쪽 내에서 논란이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 해석들을 굉장히 앞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하면 실제 무산을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 여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 남북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얻을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방북 무산을 위한 명분 쌓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는 항로 문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와야 한다며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언론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이 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이효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북한 근로자 수도 2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개성공단 생산액은 1억 8,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4,650만 달러, 2월 3,874만 달러, 3월엔 5,107만 달러, 4월은 9,99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최소 19%에서 최대 44%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 4월에도 작년보다 각각 20%씩 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남북한 갈등이 깊어졌을 당시 한편에선 북한 근로자의 퇴업이나 잔업 거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던 셈입니다. 또한 올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북한 근로자 수도 작년보다 2천여 명 늘어난 5만 5천여 명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18개였던 입주기업 숫자도 현재 124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지난 2005년 1,491만 달러로 출발해 2007년엔 1억 8천만 달러, 지난해엔 4억 7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누적 생산액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약 2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근로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임금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그 남북 합의를 또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남북한 당국이 지난 5월 임금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담 일정 등 세부적 사항은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어제 저녁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내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통행질서 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의 여파로 설사 등 수인성 질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설사병 환자가 1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 내 가뭄 피해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올 상반기 황해남도 지역에서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1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서도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각각 71%와 34% 증가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 보건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강우량 부족으로 마실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져 어린이들 사이에 설사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황이 열악한데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악화돼 질병과 영양실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2012년 기준으로 북한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등 상당수가 수인성 질병에 취약해 가뭄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 정화제와 물 저장 용기, 의약품 등 북한에 보유하고 있던 긴급 구호 용품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치료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엘 툴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장은 가뭄 피해 지역에 전문가 파견과 긴급 구호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수확량 감소가 확실시 될 때까지 지원을 늦춘다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도 8일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물 부족으로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필수의약품과 수질 정화제 등이 부족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후보는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달 30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데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성남 대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은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심이 없으며 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은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세력의 돌격대 역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대사는 또 한국이 입후보 의사를 공표한 문서에서 밝힌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공약들은 수치스러운 자체 인권 기록을 감추기 위한 빈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사국에 선출되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공약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대사는 북한은 한국이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인권 분야에서의 정치화와 대결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입후보를 배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성남 대사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서한에 첨부해 오는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 회람해달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7일자로 유엔 대표부가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에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8년 재선에 성공해 2011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돼서 2013년부터 활동을 재개했고 올해 말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다시 재선에 도전한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역별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각각 13개 나라, 동유럽 6개 나라, 남미 8개 나라, 서유럽과 기타 7개 나라 등 모두 47개 나라가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해마다 지역별로 약 3분의 1가량이 다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 18개 이사국을 뽑는 올해 선거는 오는 9월에 열리는 70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에서 유엔 회원국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나라들 가운데 득표를 많이 한 나라 순으로 이사국에 선출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사국에 입후보하지 않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끌어온 북한과 일본의 협상이 결렬 수준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 전문가로부터 협상의 현재 상황과 북한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납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일본의 납치 문제라는 것은 이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한 건데요. 공식적으로 한 17명이 납치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중 5명은 2002년에 그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협상을 통해서 일본으로 귀환을 했고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5명의 귀환을 허용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들이 진짜 사망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시했던 증거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DNA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오는 등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납치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을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라서
네.
계속 이슈가 지금 지속되는 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제 북한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나머지 납치 피해자에 대한 이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게 북한에서 1년 내에 이 12명에 대한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가운데 국부로 일본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해왔던 그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결과를 북한에서 일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일본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때 1년 전에 합의한 것을 이제 스톡홀름 합의라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그 합의로 생각이 되는데 북한은 네. 왜 그때 합의를 했을까요?
북한은 당시에 2013년 그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여러모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네. 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소외된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구를 좀 모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그때 맞아떨어진 게 일본에서는 이제 아베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베 자신도 이 납치자 문제를 이제 본인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고 또 일본도 당시에 그 아시아 국가인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로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 했던 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진행 상황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일본 당국이랑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많이 나빠진 이유가 사실 그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조세에 들어가는데 이제 1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북한에서 말을 했는데 일본 이제 당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 국민도 알 수 있는 게 그 납치자 그 인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12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굉장히 통제가 강한 국가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행방불명됐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면 생사 여부를 확인을 못한다는 걸 이제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네.
확인도 1년까지 걸린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물밑 협상에서 북한에서 이제 그 1년간의 조사를 하겠다 하였지만 조사에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중간 보고 성격으로 이제 결과를 이번에 통보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사실 작년 말쯤에 북한에서 이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었는데 계속 그걸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일본 당국이랑 사회가 국민들은 이제 북한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또 다시 그 시한을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
네. 그 일본 정부 당국 그리고 국민 여론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악화되어 있나요?
사실 이 북한에서 약속했던 그 시한이 이제 6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미 연기를 이제 요청해 소식이 들리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특히 국민 사이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연합 회의라고 있는 가족회라는 데인데요. 거기서
네.
벌써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제대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민 감정이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또 시간을 끌고 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이 부분이 저희도 그러니까 뭐 제 3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생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게 이해가 가장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수상인 아베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납치자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한테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는 게 일단 목표인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일본의 처한 딜레마는 이제 북한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어서 이제 대화 채널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에는 납치자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 납치자 문제를 통해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 이 대화 채널이 사라지면 그 지지가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합의 이후에 일본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일본은 그 북한이 2013년에 핵실험을 제3자 핵실험을 실행하니까 유엔 제재에 발맞춰 가지고 제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았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거의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그러니까 특히 이 무역과의 제재를 강하게 내놓았는데
네.
이제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서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송금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제 조총련 소속 그 제1교포들이 이제 북한에 보면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10배 정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선박들이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려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협상이 또 결렬이 되면은 일본 정부가 다시 그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면서 이 완화된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내 어떤 납득할 만한 보고서를 일본에 제공해야 된다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여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일본한테 그러니까 약간 일본이 그 납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대북 제재 완화의 시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일본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 제출 기한이 이제 그 7월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9월로 본다는 얘기가 이제 일본 정부 일각에서 내 제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달 정도 더 시간을 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 시간을 더 줄 정도로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해줬는데 북한에서 지금 제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면은 아마 그때는 지금 내부적 아베 정권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강력한 그 대북제를 강화하라는 압력에 봉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과는 달리 아베 정권의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재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떤 식의 북한과 어떻게 일본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냐 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일본이 만족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준은 아마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협상에서 지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일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북한이 제공을 한다면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가 않을 거고 아마 현 상태 유지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일본에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으로부터 이 결렬 위기에 빠진 북일 간 납치자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나 단체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의 석방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북한도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조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범정부 인질 구출 조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조정관의 업무로 테러 집단 등 미국의 적대적인 단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 구출을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도 미국인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으로 특정해서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지시를 내리며 특별팀을 꾸려 운영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3개월마다 의회 관련 위원회와 인질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상하원 의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구출 노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지 60일 안에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자민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 공화, 양당에서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존 들레이니 의원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9명에 달합니다. 1994년 12월 군사 분계선을 넘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 헬리콥터가 북한에서 격추됐고 보비 홀 주니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계 혼혈 미국인 에번 헌지커 씨가 압록강을 헤엄쳐 북한에 들어간 뒤 간첩 혐의로 3개월간 억류 끝에 풀려났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계 로라린과 한국계 유나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들은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교화소로 이송되지는 않았고 억류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가 8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교화소로 이송되지 않은 채 억류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디 전 씨가 억류 6개월 만에 형사처벌 없이 석방됐습니다. 2012년에는 케네스 벨 씨가 억류됐고 2014년에는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억류됐습니다. 국가전복 음모죄를 선고받은 벨 씨는 2년, 밀러 씨와 파울 씨는 각각 7개월과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4만 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국방비 절감과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이 오는 2017년 10월까지 병력 4만 명, 민간인 직원 1만 7천 명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해외 기지에 주둔해 있는 병력도 감축 대상입니다. 감축안이 이행되면 미 육군의 전체 병력 수는 4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미 육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지난 2012년 57만 명까지 병력 수가 늘었으나 그 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감축안은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래 전쟁에서는 첨단 무기와 소규모 특수부대 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규모 지상군을 보유할 필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군사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이외의 병력은 이번 감축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31만 명, 해군은 32만 명, 해병대는 1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경우 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이 지난주 해체되고 그 자리를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1개 기갑여단이 9개월마다 순환 배치 형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장비는 주둔지에 그대로 두고 병력만 9개월마다 바뀌는 형식입니다. 지난 1965년부터 한국에 주둔한 제1기갑전투여단은 전차와 장갑차 등을 보유한 기계화 보병으로 병력은 4,6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15%에 해당하며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북 군사 억제와 미한 군사 동맹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다는데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1시간에 6,030원, 미화로 5.32달러의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올해보다 한 450원, 그러니까 미화로 40센트 정도가 오른 것이고요. 하루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2.57달러, 한 달 209시간 근무 기준이면은 1,112.13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 꼴인 342만 명의 임금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1년에 8.1% 인상이라면 그 인상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상폭으로 보자면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 결과를 반기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로자 측에서는 당초 한 8.82달러, 한국 돈으로 만 원을 시급으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조금 더 낮춘 7.24달러로 수정 제안을 했었고요. 공익위 쪽에서는 6.5%에서 9.7% 이내 인상안을 내서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자체가 순탄치는 못했는데요. 최종 시급이 $5.31로 결정되면서 양쪽에서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빠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경영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은 인상률이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 있는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좀 낮은 편입니다. 중하위권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룩셈부르크였습니다. 1시간에 $10.8였고요. 프랑스가 10.7,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뭐 $10, $9 되었습니다. 영국이 $8고요. 캐나다와 미국이 $7.8, $7.3, 일본이 $6.7인데 한국은 슬로베니아보다 낮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5.3 수준이었습니다. 25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14번째 자리였습니다.
네, 한국의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서울통신 이번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메르스 사태 이제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50여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는 진정세 또 증가세가 반복되는 상황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에 휴업이 속출했던 전국 각지 학교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거쳐가면서 격리되거나 문을 닫아야 했던 병원은 재가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며칠째 메르스에 감염된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나흘째 추가 환자 없이 확진자 누계 18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5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요. 현재 메르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1명으로 줄었습니다. 격리 대상자도 하루 사이에 122명이 줄었습니다. 모두 689명이 됐고요.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메르스 종식 선언 논의. 7월 초에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8월은 들어서야 가능하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국가와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습니다. 모두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망 위자료, 사망 그리고 격리로 인한 손해를 본 소득 3억여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원고가 된 이번 소송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대리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자는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과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스의 가뭄 병충해 그리고 녹조 현상까지 2중 3중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군요.
네. 이 한강 하류의 심각한 녹조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낙동강의 녹조도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는 한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물이 투명하게 맑아야 하는데 녹색 부유물이 떠다니는 오염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유에 녹차가루를 풀어놓은 음료를 한국에서는 녹차라떼라고 부르는데
네.
이 물을 떠놓은 그릇의 모양을 보면 영락없이 그런 모습입니다. 덩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6월 말부터 심각하게 시작했던 한강 하류의 녹조. 지금은 서울 시내 중심을 지나서 상류인 잠실대교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장맛비가 온다는 소식에 한강물을 좀 한번 뒤집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며칠 동안 내렸던 비는 강물만 톡톡 건드릴 정도의 약기 때문에 오히려 녹조가 더 확산되는 그런 악효과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낙동강의 상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강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식수라면 낙동강은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 상태는 곳곳에 뭐 이끼 같은 녹조류 알갱이들이 불러붙어 있고요. 물속은 역시 뭐 탁한 연초록색, 또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 발견됐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물을 식수원으로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쌓이고 있는데요. 수중 생물들이 이 녹조 때문에 사멸을 하면 산소를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녹조 지역의 물에는 산소량도 적고요. 여기다가 뭐 좀 해결하겠다고 해서 약품을 풀어서 정화시키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치수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약품의 독한 성분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모두 이 고도의 정수체계를 통해서 아주 적은 양의 조류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 녹조가 발생한 이후에 아주 크게 늘고 있는 생수 판매량, 시민들의 불안 정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일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태에 비해서 효과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경우는 녹조가 심한 물 위에 황토를 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하는 부분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한국의 그 주요 강의 정비 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각 강에 설치한 수중보가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도 않고 또 효과는 언제 나타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태풍은 좀 비껴갔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바람이었는데 지금 한국 국민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태풍이 몰고 올 많은 양의 비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비가 많이 내려서 이런 녹조 현상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근에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신흥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 휴양지 우파에서는 어제와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이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일단 브릭스는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응한 신흥국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상하이 협력기구도 이 서방에 대응한 그런 안보 협력체고요. 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 이 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두 정상의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된 이 브릭스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브릭스는 회원국 다섯 나라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따온 것인데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나라입니다.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협력 관련 안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의 브릭스 신개발은행 설립이었는데요. 설립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우파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이사회도 열고 앞으로 은행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나올 정상들의 공동 발표문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지난해 이제 브라질에서 열렸던 이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를 했고 그동안 추진이 되었는데요. 우선 회원국의 이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요. 다른 지역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릭스 5개국이 창립 회원국이지만 앞으로 회원국 문호는 모든 나라에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이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이 선진국 주도의 기본 금융기구에 대응해서 국제 금융체계를 재편하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최근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도 이제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이제 기존 금융체계에 대응한 이 두 개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모두 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서방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 출범에 기대를 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이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신개발은행이 러시아의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첫 이사회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요, 브릭스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열렸다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된 형국 아닙니까?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배제가 됐죠.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두 정상회의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이제 고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이어서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는 역시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참석자 우파를 방문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브릭스가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으로서 경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은 많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각국의 의제가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우파에서 브릭스에 이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이것이 어떤 기구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경제협력체는 브릭스와는 달리 이제 안보 협력기구인데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이제 회원국입니다.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눈길을 모으는 안건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식 회원국 가입 절차 개시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 어제 정상회담에서도요,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1년 안에 정식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도 준회원국으로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우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가 한 달 사이에 30% 이상 폭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지속 가능한 경제 개혁을 하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이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루 장관은 이번에 이제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요. 중국 주식 시장이 여전히 이 세계 시장과는 분리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 침체에 빠지는 것과 또 시장 주도 경제를 개혁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꺾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이어서 중국의 개혁 속도가 느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개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증시 폭락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루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루 장관의 전망은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적다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어제 저희가 연일 이제 중국 증시의 폭락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6%나 오르면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6%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인데요.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오르면서 오늘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 증시들도 대부분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재즈의 고향,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시가 있는 미국 남부 루지애나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